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29일 화요일,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의 꿈은 바벨론의 왕에게 처음 계시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니엘 7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선지자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주제를 보았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다니엘은 동상 대신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나라들을 본다. 이 나라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권력의 판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다. 시편 65편 5에서 8절, 이사야 17장 12, 13절, 예레미야 46장 7, 8절과 같은 구절은 홍수와 파도의 비유를 사용하여 열국 사이의 격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은 적어도 일정 기간 이방 왕국들의 바다 가운데 평화와 안전의 섬, 즉 주변 나라들의 혼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구별된 나라로 존재했다. 다니엘 7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장면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바다에서 처음 나타나는 짐승과 같은 이런 장면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즉 그가 있는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방인의 문제는 이제 다니엘의 민족의 문제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었다. 바벨론의 지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주권 상실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왕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박해 아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웠고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더 평화로웠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민족, 제국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이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약 그들이 따르기로 선택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사하시려 했던 통치와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인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다. 이 같은 신자들의 자주권 상실은 예수께서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묵상. 풍랑이 이는 바다로 묘사된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짐승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적용.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언 연구는 축복이 됨.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선지자 어왕 547. 환상 속의 제국처럼 어느새 우리 삶에 침범해온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난 지 오래된 본향의 기억조차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 풍랑 중에도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문지방을 밟지 말라 혹은 문지방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백성 같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로서 집 주인과 손님이 맺는 언약인 문지방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지방 언약은 문자 그대로 문에서, 문지방에서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언약 연구를 하고 관련된 책을 쓴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분께서 쓰신 문지방 언약 또는 종교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고대 이 근동 중동 지방에서 맺어진 이 문지방 언약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과연 문지방 언약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들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지방 언약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문지방에 피를 부음으로써 언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자칭하셨을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지방 사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이 문지방을 보면 대접처럼 한쪽에 홈을 파놓은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문지방 잔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혹시 이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를 담는 데 그 용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서 그 집 문에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이 환영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주인은 짐승의 피를 그 문지방 잔에 채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문지방을 건너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평화롭게 맞이해 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보통의 손님이라면 이제 비둘기 같은 작은 새의 피를 거기 담았고,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행치했을 때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이 잔에 담고 왕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주인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혹 나그네를 자기 집 문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맺는 언약이 바로 문지방 언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아주 도량이 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손님을 위해서 아주 이례적인 헌신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뛰어난 명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동양에서 오직 그 사람만이 그 말을 소유할 만큼 아주 귀하고 비싼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고, 또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자기 집에 모실 그 손님 당사자에게 보내서 직접 그 말을 타고 자기 집까지 오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그 손님이 이제 집에 도착하여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이 손님은 그 주인에게 자기가 타고 온 이 명마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찬사와 또 감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갑자기 마구간으로 가서 그 자기의 그 MR을 친히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문지방 위에서 말의 목을 칼로 찌른 다음 그 피를 받아서 문지방 위로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주인은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손님에게 이 문지방을 건너서 집 안으로 돌아오도록 건너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우리와 문지방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의 피를 구원의 문지방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자요, 유랑객들이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정처 없이 떠나가는 우리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집 문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문지방 언약의 제물로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문지방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와 문지방 언약을 체결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모형이 최초의 유월절 예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 문지방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인방에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피를 문 지방에 부으시겠다,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외국의 대통령이나 국빈급 이 손님이 나라를 방문하면 이 공항에서 레드카펫을 깔고 이렇게 영접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빈을 맞이할 때 이 붉은색 융단을 까는 관습에 대해 많은 설들이 있지만 이 역시 문지방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어떤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표시로 소를 잡아서 그 집의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문지방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설주에도 또 문 앞에도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발랐는데 이 문지방 주변에는 그 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 피가 흘러내려서 흥건히 고이곤 했습니다. 왕이 이 저 멀리 피가 뿌려진 집을 발견하면 친히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피가 뿌려진 그 집의 문지방을 건너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 소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적서진 그 집안의 길을 통과하여서 집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빈을 맞이할 때 이 레드 카펫, 붉은색 융단을 까는 관습은 문지방 언약을 통해 이 바닥에 흘려진 소의 피의 색깔인 붉은색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지방에서 피를 부음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두 가지 역할을 손수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지방 언약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의미는 일단 이 언약을 체결하면 주인은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묘사되었고 이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양으로 묘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집 문 안으로 들어온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임을 자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단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집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지방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한 젊은 여행자가 이 자신의 좀 낡은 오래된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인도로 돌진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청년 한 명을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여행자는 이 지나가는 다른 차를 불러서 청년을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 또 치료를 받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마친 후에 자신 또한 이 놀라고 좀 충격을 받아서 또 옷과 손에 피도 묻고 했으니까 좀 씻고 쉴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 즉 어려움에 빠진 나그네와 이웃을 이렇게 집안으로 환대하는 이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누군가의 집 문을 가서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들은 그 집에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를 맞이하고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는 손과 옷에 묻은 이 피를 씻기 위해서 욕실을 잠깐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집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는 이 교통사고를 당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이 사고를 당한 청년의 누나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청년의 아버지는 그의 딸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 지금 내 동생이 어떤 미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빨리 그 운전자를 찾아서 복수해야 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위는 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원수를 찾아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욕실에서 이 손과 옷에 묻은 피들을 다 씻었던 그 여행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여행자가 그 손님이 자신의 아들을 치고 달아난 줄로 오해한 이 아버지는 홧김에 칼을 꺼내서 칼을 내밀어서 이 여행자를 찌르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 주인인 그 사위가 그 장인의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장인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 저 사람이 부조에게 고통사고를 일으켜서 이 처남에게 큰 부상을 입혔기에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집 문지방을 건너와서 저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장인 어르신의 뜻에 위배될지라도 제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 어르신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가면 그때는 장인 어르신께서 저 사람을 복수할 때에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젊은 여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만약 길 밖에서 붙잡히면 그때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목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문지방 언약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 모든 관계를 초월합니다. 문지방 언약을 맺고 문지방을 건너서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이상 이 주인과 손님은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제 주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손님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비록 원수들이 이 집 밖을 외워싸도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이 집주인 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흔들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지방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문지방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문지방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지방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문지방 언약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저는 문지방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지방 언약에 대한 깨달음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차고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정처 없이 떠드는 유랑객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그 문 앞에서 친히 문지방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문지방 안에 머무러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그대는 설교를 듣는다. 진리는 그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대의 마음에 고상한 능력이 생겨서 그대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그대는 하나님께 얼마나 적게 희생했으며 자아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대는 진리의 감화력에 의하여 올바른 대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이 거룩하고 성결케 하고 부드럽게 하는 감화력이 지나고 나면 그대는 마음속에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곧 동일하게 메마르고 불모한 감정적 상태로 전락한다. 그대는 일, 일, 일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이 그대에게 꼭 얻지 않으면 궁핍과 기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뇌와 뼈와 근육은 극도로 지치게 된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 그대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의 간교한 올무 중에 하나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환란의 때를 미리 만든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대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팔에서 벗어날까 염려하고 그분께서 그대를 돌봐주지 않으실까 두려워한다. 건강은 희생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인 그대의 몸과 정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그대의 성격 속에 두드러져 있는 악을 진정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가정의 감화가 없다. 높고 고상한 그대의 정신적 능력은 보다 낮은 기관들에게 압도당하고 그대의 성품에 악한 기질이 개발된다. 그대는 이기적이고 까다롭고 거만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구원은 그대가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 곧 감정에 의해서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결심을 해서 일에 착수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대는 때때로 충분한 이유 없이 용기가 꺾인다. 그대는 증오와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대의 기호와 혐오는 강하다. 그대는 이것들을 제지해야 한다. 혀를 지배하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도움은 강하신 분에게 간직되어 있다. 그분은 그대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그대의 전후방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는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대의 모든 힘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사탄이다. 그대는 미래의 생활, 영생을 등한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 생의 미래를 염려하며 떨고 있다. 그대가 거기서 실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열성과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적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대에게는 그대의 생명을 희생시킬 무서운 재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두려움의 절반도 드러내지 않게 한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깊은 활동 때문에 그대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봉착해 있다. 그대는 하늘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대는 이 모든 보화, 이 엄청나게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 그대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여 더 좋은 생활, 불멸의 면류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보화를 얻기 위한 활동에 이 현세의 가련하고 비참한 생활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보화를 위하여 일할 때처럼 열렬하고 열성 있고 끈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가? 그대의 마음은 세상의 보화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늘의 보좌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보이는 이 가련한 것, 곧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을 가리워버린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있게 된다. 그대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의 말이 알려주고 그대의 행동이 나타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 세상 세상의 적은 수입에 있다면 그대의 염려는 그 방향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불멸의 유업의 가치에 상응한 열심과 정력과 열성을 가지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으면 그대는 영생과 영광의 후사로서의 훌륭한 후보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매일 새롭게 회개할 필요가 있다. 매일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혀를 굴레를 씌우듯이 제어하고 그대의 말을 지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말을 그치고 비난의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큰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곡식 자루를 들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인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 면적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또한 모세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요구하면 이 요구도 들어주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룻이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룻을 밭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도 속이 편할 일은 만무합니다.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행복은커녕 지금 곡식 이삭을 줍도록 손에 자루를 들려 들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를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은 말했습니다. 룻기서 2장 2절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또 모세 율법에 따라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관습을 넘어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힘주어 주장하는 사람을 때때로 봅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함에도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자신의 값어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예의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룻은 갖추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간 밭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룻기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는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추수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남자 일꾼들, 룻기서에는 소년들로 표현된 남자들이 나트로 곡식을 베면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곡식을 한 알씩 단으로 묶어 모아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이 따라가면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룻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서에 표현된 것처럼 룻이 과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을까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주의 천사가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룻기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온 룻이 장차 그의 남편이 되어 후손을 잇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는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살몬과 결혼한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 강가에 숨겨졌을 때 그곳을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가 집안에 목욕할 것이 없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그곳에 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길을 나섰을 때 분명한 것은 하늘의 천사가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보아스도 밭에 나오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사실 룻은 보아스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긴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밭에 나온 보아스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인사 참 멋있잖아요. 일을 시키는 주인과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 하는 인사치곤 실로 근사하지 않나요? 이러한 인사법은 주인과 일꾼 사이 하는 인사법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법입니다. 친구들끼리. 그러고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리는 일꾼일지라도, 내가 부리는 하찮은 하인일지라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